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책들인데 지금 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열심히 읽으면 참 좋은데 잘 이렇게 줄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이 잘 마음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역사 대하 드라마를 보듯이 그렇게 한번 쭉 살펴갈 수 있으면 비록 우리가 뭐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뭐 많은 게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에 자초지정을 들어보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른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강좌를 지금 네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쭉 역사적으로 살피는 그런 걸 이제 네 번째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제 49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의 역사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연습이 없다, 실전이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모인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 살아갈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시내산을 막 떠나기 바로 전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일단 값없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주신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 말씀이 있는 곳,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왜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시고자 하는가, 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구원 그 이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이 부분이 여기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인 가나안에 가기 전까지 보통 이제 우리가 훈련의 시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일단 함께 연습을 하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요 총을 쏴도 실탄을 쏘진 않아요. 전부 연습탄을 쏘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훈련을 합니다. 실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연습탄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실탄을 가지고 적과 싸워서 자칫 잘못하면 방심하거나 교육받은 대로 숙지한 대로 훈련된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실전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사명의 땅으로 가는 이 민수기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의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살펴보면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하는데 60만 명이 죽으면 말이 됩니까? 이번에 우리 훈련을 마쳤는데 60만 명이 죽어서 그게 훈련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명의 땅으로 걷기 시작하는 이 길에서 결국 사명의 땅에 가기까지 보면 60만 명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리는, 다 죽는 그런 걸 보면 신의 산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지 연습은 없습니다. 만약에 연습이라면 이 죽었던 사람들도 연습이 끝났으니까 다시 새로 회복이 돼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시내산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정말 되새기고 되새기시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신앙의 실전의 현장이 어떤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보면 1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는 일들이 나오죠. 자, 출애굽한 지 그때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시내산에서 1년을 지냈다라고 보면 되죠.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유다 지파가 그 선두로 따라 나가면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를 따라 이제 그대로 말씀대로 실제 실전에 들어가서 가나안 향해 출발해 갑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면 저들을 인도하는 구름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내 광야와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가데스바네아를 보통 동일하게 부를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간, 그러니까 구름이 시내 광야에서 떠서 바란 광야 입구, 가나안 입구까지 딱 데려가는 그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표준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한 번에 그냥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바로 구름이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 게 아니라 여러 곳을 거쳐서 행군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살피겠지만 민수기 33장에 가보면 이들이 거쳐갔던 출애굽으로부터 하나하나 지나갔던 그 지명과 지역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거기 이 33장에 나오는 그 지역과 지명을 우리가 정말 지금과 똑같이 살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고증을 통해 살펴보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다만 큰 지역적으로 출애굽을 떠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근데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그 큰 경로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지, 하나하나 지명이 뭐 오늘날처럼 고증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역사를 살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 지역이 이 아카바만 이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의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 시내산을 보통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거기를 이제 누가 봐도 미디안 지역이라는 건 알 수 있거든요. 그 거기가 미디안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출애굽 루트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주장하는 타당성 있게 또 고증적 역사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이 루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혼돈하지 마시고 지금 계속 두 개의 지도를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잘 숙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9장 15절부터 참고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물 통해서 이 백성들이 나아갈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나아갈 길과 멈출 것과 이것들 다 알게 하시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살피는 10장으로 넘어와서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모세가 자기의 처남이었던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지금 미디안 출신이잖아요. 자기의 그 아내 십보라가 미디안 출신이었고 모세가 거기를 도망쳐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 아내를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출신이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 호밥에게 길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간청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저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 이 시내산에 데리고 오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아갈 바, 목표,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지만 그 과정을 걷는 것은 무슨 마술처럼 이렇게 순식간에, 그러니까 홍해를 갈려놓고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다 걸어서 건너게 하셨지 순간 이동을 통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하늘에 떠 있으면 다 볼 수 있죠. 그럼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떤지 안다고 해도 지금 땅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을 따라 걷는 앞에 나오는 길들을 만약에 다섯 갈래다, 세 갈래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죠. 자칫 잘못된 길을 택했다가는 구름이 가는 방향은 맞는데 그 길이 절벽이거나 그 길이 막혔거나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한다. 이렇게 할 때는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의 모세가 그 지역 형세를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사람 처남 호밥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방향을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데 그 현장 안에서 그 지역 상황들과 그 길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안내자를 아주 절실히 이렇게 찾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분명히 기적적으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준비하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냥 나 혼자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분명히 구름을 통해 방향을 알 수 있지만 그 땅의 길,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아야 되는 같은 동역자를 찾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 한 사람만 금식을 40일씩 해가면서 아주 강권적인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가 모두의 경험과 모두의 지혜와 모두가 가진 이 안목들을 모아서 하나님이신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로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시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만 따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세 같은 경우 그 길을 모르는데 잘못하면은 나름대로 방향을 보고 열심히 갔는데 가끔씩 그 저 예전에 그 무슨 아이스크림 선전인가 어디 나온 것처럼 나폴레옹이 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가 우리 서로의 경험과 실패와 성공과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함께 걷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10장의 마지막 부분 이것을 통해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입니다. 자, 11장은 이제 좀 차원이 달라지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바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뭐 이제 한 장 막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경고와 징계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과정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냈다가 부정적인 그 이 불신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신명기 1장 2절을 참고하면 열 하루 길입니다. 11일이면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도보로 11일이 걸리는 거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전통적인 해석에 따른 경로는 에돔족 속의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신해석, 새롭게 하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보면 세일산 동쪽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일산을 통과하지 않고도 도착할 수 있었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서 여정이 좀 지체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불만에 사로잡히고 뭐 징계를 받고 이런 일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체되었다고 해도 그게 뭐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뭐 몇 년씩 걸리진 않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길게 잡아도 한 달이면 충분히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시내산에서 그 벅찬 감격을 누리고 희망을 품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광야길이 막 고생스럽다고 막 불평을 하고 또 막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런 것들을 불평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에 불을 내리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삶에 불편함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불편과 어려움을 토로한다고 무조건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불편해서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불편과 불만은 다른 거예요. 타당과 타당한 불편에 대해서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오히려 해결해 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저 이집트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괴로웠고 불편했고 힘들었습니까? 불평등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개입해 주시고 이 가해자였던 이집트를 벌하고 그들을 온전케 해주셨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시내산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도 불편에 의해서 항의를 할 때 정말 사면초과의 포로가 된 함정에 빠진 그때나 또는 광야에 와서 이 한 200만이 되는 사람이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항의할 때는 하나님이 기꺼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 문제나 이 홍해를 가르는 문제나 다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자, 그런 역사인데, 그런데 왜 여기 시내산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 막 떨어지고 이러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기 11장에 나오는 두 번의 불평불만 사건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홍해에서 시내산으로 오는 그런 과정에서 생겼던 불편함을 항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마음의 뿌리, 어떤 이 욕심들이 숨어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장 34절을 참고해보면 그게 욕심이었고 탐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탐욕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서가 아니라 뭐 충분히 있진 않아도 분명히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상태, 뭔가를 더 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충분히 채우는 상태가 탐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뿌리에 바로 이런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채우다가 죽어가게 된 거라는 겁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탐욕을 고집하는 겁니다. 뭐 하나 실수하는 거, 잘못하는 건 그게 죄가 될 수 있지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는 뭐인 겁니까? 그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놓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1장, 12장은 결국 이제 13장, 14장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 땅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가 뭔가를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1년 동안 그 편히 어쨌든 쉬다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막 그 행군을 시작하니까 고생스럽고 불평을 한 거예요. 고생스럽다고 불평을 한 겁니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불편을 넘어선 뭔가 자기들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불평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이 내려서 그 진의 끝을 사르는 그런 다베라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절 이후에 탐욕으로 이 징계를 받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 사건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같이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4절에 굳이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의 시작이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이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고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한 공동체 속에서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누구냐면 목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함께 한 공동체 속에 거해 있는 것 같지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란 뭡니까? 함께 한 목적을 알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 함께 희생하려는 게 공동체 아닙니까?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불편해도 서로 도우면서 걷고자 하는 게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한 공동체 속에 거하면서도 출애굽에 편승한 이방인들처럼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내 먹고 싶은 거, 내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기대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고 다른 야욕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서로를 먼저 책임져주고자 하는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희생적인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흔들려 버리게 하죠.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한 값어치 있는 이 정말 함께 가기에 값어치 있는 이 땀 흘림의 가치조차 상실하고 불평, 불만을 전염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리더를 비롯한 함께 헌신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이 비록 힘겹고 고생스러워도 이 말씀대로 사는 땀 흘림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목적에 관심도 없고 목적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뭔가 이루기 위해 자기 욕심을 갖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이 가치로운 땀 흘림, 땀이 흐른다는 것은 당연히 힘든 길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힘들어도 가치 있는 길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힘들다는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모두가 너가 해라 이런 식으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럴 때 모세의 고백처럼 정말 이런 일을 보는 리더의 마음, 그런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마음은 무겁죠. 힘겹게 느껴지고 사실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꾸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죠. 모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밭에 곡식을 뿌리고 왔을 때 그 안에 벼 말고도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공동체는 신실한 성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가라지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이 처음부터 이 믿음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통해 보는 이 믿음의 길은 정확하게 이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공동체에 있다면 한 꿈을 꾸는 동역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 교회 속에서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한 방향 정렬이 된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교회 소개반 해서 매월 첫 주에서 한 두 번의 모임을 가지, 첫째 주, 둘째 주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길로 갑니다.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족으로 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공동체 속에서도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함께 힘쓰고 땀 흘려야 되는 막 그 순간에 지금 여기 본문에 보는 이방인들처럼 불평과 불만에 휩싸이고 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천국까지 도달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내 경험과 내 실패와 내 성공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바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걷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 같은 데 가서도 같이 나의 실패와 나의 성공과 나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지. 나는 쭉 감추고 남의 얘기만 쏙쏙 듣다가 뒤에서 딴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고 이런 건 참 좋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꼭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셔야 되고 가족에 속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모세에게 이제 70명의 동역자를 주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세를 감동했던 그 하나님의 똑같은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런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또 두 명이 성막으로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있었던 진영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지도력이 분산될까 봐. 그러니까 분명히 똑같이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하면 그 임했던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저지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교회로서 특히 리더들로서 특히 목사인 제가 더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19장 29절을 보면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 모두가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그 비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리더십이라는 어떤 하나의 그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군대가 서면 거기서 또 자기도 모르는 이 사람끼리 편을 가르는 이런 싸움들에 쉽게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다름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직접 부름받은 모세바 같은 사람이 된다면 만약에 그 공동체가 60만의 그 군대가 모두 모세바 같은 마음과 모세바 같은 사명을 가졌다면 아마 이 전 세계는 아마 이미 오래전에 복음화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고 모세도 이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런 원리를 따라 사명을 지금 감당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아갈 바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모든 성도가 모세와 같은 목사가 돼서 다 알아서 그래서 교회 소개반도 하고 교회 가족반도 하고 리더십도 해서 결국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하나님이 맡기신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성도를 세워가는 거 그게 저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멜번시티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여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목사가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어때요? 목사가 죽어도 이 교회는 더 건강하고 더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건물이 무너지고 이 외부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교회 리더들이 다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비전과 그런 사명 부르심을 안다면 그들을 통해 교회가 되게 해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 아닙니다. 이런 것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서로가 그렇게 성장의 자리로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내산에 머물 때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현장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시내산에 머물 때는 그래도 한 곳에 정착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만나를 늘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외쳐지는 그런 현장에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어떤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안 그 백성들이 나아갈 바 그 현장에서는 이제 뭐예요? 스스로 믿음의 대가 믿음의 땀을 지불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의 현장이다 우리 삶의 현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 머물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가 작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섬기던 분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쩔 때는 일부는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작아 보이고 성도들이 섬기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큰 교회에 비하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그냥 막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큰 교회에 있다고 자기가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 얘기는 아니겠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회만 모이면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갔을 때 여러분 누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세상의 현장은 다수의 무리가 편리와 느낌을 따라 막 몰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어떻게 돼요? 그 길에 그 휩쓸림에 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 경기를 하는 교회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이 교회보다 세상은 정말 실제적인 경기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땅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는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거 난 뒤처지겠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내가 세상에서 과연 먹고나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식으로 막 목숨의 위협, 생존의 위협까지 막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는 타협하는 그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은 잘못된 기도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사명대로 서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전한 갈등이 올 때 그 현장이 어려운 걸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 막 손해도 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참된 성도의 모습은 뭡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예, 네가 지금 여기서 절하지 않으면 너가 용광로 풀무불에 타워 죽을 거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서는 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지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낼 받은 그 일을 어떻게 돼요?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그거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을 하죠. 모른 척하는 거죠. 남들도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장로님도 집사님도 뭐 권사님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살펴왔으면 오면서 그동안 교회에서 조차 듣지 못했던 정말 이 레위기의 중요성,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도로서의 법도와 규례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듣고 읽어봤더니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이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지난주까지도 술 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겠죠. 그 수 없는 갈등과 막 그런 막 이 번잡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핑계를 대고 내가 그냥 거기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답게 살 것인가 막 그런 싸움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그럴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여러분 쫓아왔다면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생각한 것들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는 것은 제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율법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신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죄가 죄인 걸 알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건 뭐였냐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신 레위기의 이 말씀, 법도와 규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먹는 것도 갈등이 생기죠. 이게 먹어도 되나? 이렇게 입어도 되나? 여러분 많은 갈등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런 마음의 전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어찌됐든 강단을 통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들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너무 편하게 죄를 짓고 있다. 그냥 양심이 죽은 걸, 영혼이 죽어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 내가 변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 뭐 그렇게 하기 싫다기보다 어쨌든 뭐 사람들이 나를 너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막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순종하면 아예 마음이 편한데 순종해야지라고 하면 뭐 돌이 날라오던 욕이 날라오던 그런가 보다 하고 맞으면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그런 걸 갈등하고 있는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갈등 속에서 끝까지 자기 생각과 느낌과 욕심을 고집하는 게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지금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고 이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지만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거지만 결국 지금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광야에서 다 60만 명이 죽어가는 역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말씀 훈련이 그저 듣기만 하고 지식을 더 많이 종교적 지식,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대로 할 거냐 말 거냐 그 말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면 그럼 벌써 함정에 빠진 거예요. 율법의 의도를 알아야지 레위기의 의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서 이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뿌리를 바꾸고 결국 생활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듣고 그게 뭔가 나를 부딪힐 때 심지어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신경질도 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갈등하셔야 됩니다. 다만 내가 신경질이 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저항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나는 아우성을 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이게 나를 짜증나게 하는가?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통해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욕심 속에 있는 이 욕망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찔리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그래야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생각이 바뀌려면 율법의 조항을 알아서가 아니라 율법의 의도, 하나님이 이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매 있어서도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의 신앙, 매 홍해를 건너는 구원에 대해서만 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처럼 민수기의 이 성숙을 위한 광야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거는 하나님 그때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뭐 예? 전부 그런 것들만 요구하고 하나님을 마술지팡이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바뀌도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쪼개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루에 11조, 보통 24시간이니까 2시간까지 못하면 1시간이라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쪼아낼 수 있도록, 나를 괴롭힐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괴롭고 힘들겠죠. 왜요? 나의 옛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전부 깨어지고 잘라져 나가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마술처럼 변해가지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11장이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장입니다. 12장은 모세가 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정황상 이렇게 볼 때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본문 자체에서 직접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말하는데 이 최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입장의 모세가 어긋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모세의 아내는 십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 여자였고 그가 처음에 이집트에서 도망쳤을 때 만났던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죽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라라는 여자가 낳았던 자손들 중에 그 미디안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족속이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도망을 쳐서 만났던 그런 여자였죠.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처음 그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할 때 같이 떠나다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아들의 그 할례 사건 때문에 어쨌든 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지금 봤더니 결국 고향 아버지 집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출애굽 18장에 나오는 게 보면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올 때 같이 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아내나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그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스 여자가 이 모세 아내 십보라였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 추측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입장에서 부도덕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모세를 나무랐던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이 판결, 이 결과를 본다면 모세의 행동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난 후 아마도 결혼을 했다, 재혼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지만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아까 그 시내산을 떠나 나올 때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한 유대인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디오피아 여인이 이방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 한 언약을 약속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미리암의 경우,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의 경우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고 재혼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게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이방인보다는 좀 우리 같이 같은 혈통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모세에게 먹히질 않으니까 그걸 굉장히 마땅치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기도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자기들도 지도자 역할을 맡았고 민족을 이끄는 어떤 핵심적인 리더고 아론의 경우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같은 대제사장의 임무도 행하는데 왜 모세만 항상 그 뭐 권력 꼭대기처럼 자기만 무슨 뭐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냐라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확하게 이 레위 지파 그중에서 대제사장 이런 역할들을 분명히 주셨는데 지금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은 결국 뭐예요? 자기들의 의견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그 체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정말 모세 행동이 잘못된 거라면 눈하고 나이도 많은 입장 뭐 모세가 그 이 나일강에 그 버려질 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 공주가 이 아이를 모세를 건질 때 제가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0살도 안 될 거야. 15살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나이가 있는 그런 누나였을 건데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비난을 하고 비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질서까지 다 이렇게 막 깨뜨려버리는 그게 아니라 책망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바르게 잡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비난을 통해서 자기들도 그만한 권력이 있다. 나도 하나님과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변자 같은 모세가 공동체 속에서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교회를 공격할 때도 성도들 하나하나를 건드리면 힘이 빠지고 힘듭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넘어뜨리면 돼요. 목사 하나만 잡아뜨리면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자칫 이런 일들을 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리더들의 이 분열이나 이 반목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해서 결국 말씀 그대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세운 이 교회가 붕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주도와 그러니까 모세 가족들 안에서 생긴 이런 반목이 나중에 다음 주 16장을 보겠지만 16장에 가면 이제 레위 지파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속한 레위 지파 안에서 이런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모세를 반대하고서는 다른 리더들이 섰다가 공동체가 아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이죠. 단지 자기의 생각이나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로 보면 복음의 진리, 성경의 핵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이단이 될 테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데 대체로 교회에서 싸움은 내 생각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안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틀리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하고 맞지 않은 것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비난하고 반목하고 결국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땀 흘리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집중력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뭐 일부러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분명한 것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결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명에 대해서 또 불신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집중력을 다 깨뜨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결국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리암 모세의 누나가 이것 때문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진을 떠나서 나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막 중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공동체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어요.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나 미리암의 의도와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들이 말한 게 맞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미리암이나 아론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이들의 시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어떤 일들이 분명히 포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의 삶으로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막아서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여기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여러분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은 괜찮아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든 해야 돼요. 그런 싸움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데 다만 이 방법을 정했을 뿐이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고집은 결국 따져보면 내 방법대로 안 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뿌리에서 나오는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남의 얘기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서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록된 이 역사의 사건을 근거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게 다른 건가 틀린 건가를 잘 분별을 해서 다르다고 하지만 내 뿌리 속에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잘 분별을 해서 서로 비방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그 위기가 오히려 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위해서 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평가할 때 목사 개인이나 또는 어떤 한 사람의 강한 의견에 끌려가지 않도록 바른 선택을 위한 교회의 코어 밸류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각 개인의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른 교회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부탁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만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가면 무조건 막 타이틀 달한 대로 하고 뭐 하라는 것만 하면 막 칭찬받고 이런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여기 와가서 뭐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는 자가 되게 하는 거. 그게 주도성이에요.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조태선 목사가 그러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끝이에요. 거기서 면죄부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여러분 확실히 주도성이 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래서 매 지금도 여러분 들어올 때 말씀 요약 용지 뒤에 보니까 한 주간 묵상해서 질문이 막 수십 개씩 있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열매? 내가 먼저 가장 먼저 살아가는 내 삶의 1차 관계, 내 가정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 건축물이 기초가 바르게 서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그 은혜에 근거한 분명한 주도성의 기초가 말씀에 팍 성도들이 서야 그래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성이 되면 일단 가족관계, 1차 관계 여기서는 쉐어하는 분들,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관계 안에서 뭐가 나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예배에 왔을 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진정한 예배의 결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그런 봉사일들로 기꺼이 나아가기 때문에 봉사 때문에 힘들고 싸우고 그런 일 없이 우리가 즐거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그 눈이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로 더 나아가서 저 멀리 땅끝까지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열매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자고 할 때 이 가치를 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의 주도성을 깨뜨리는가? 우리의 1차 관계를 깨뜨리는가? 우리의 예배를 깨뜨리는가? 우리의 사역을 깨뜨리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정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이 가치를 놓고 보면 판단이 가능해요. 이게 주도성을 깨뜨리는가? 1차 관계를 깨뜨리는가? 예배를 깨뜨리는가? 이렇게 봐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사역은 건강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때 좋아 보이는 사역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교회의 코어 핵심 밸류를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교회 소개발이나 충분히 듣고 함께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같은 공동체, 같은 식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13장, 14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명의 땅 앞에 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왔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도보로 11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뭐 오래 걸려도 뭐 20일, 30일은 왔을 겁니다. 13장은 드디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색을 위해 들어갔다가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느낌대로 이게 두려워하고 불신앙의 말을 늘어놓게 되죠. 근데 여기 지금 민수기 여기 13장 14장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아이디어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곧바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고자 약속했던 이 땅을 취해라라고 명했습니다. 근데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우리가 정탐을 좀 해봅시다. 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주셨지만 정탐 길 안내자 호밥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무대뿌로 가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험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말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좋은 의도로 갔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 자세로 이제 정탐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겨갈까 그거를 논의하면 됐었는데 전체 내용을 잘 보면 정탐꾼을 보내고자 했던 이런 것들이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도마와 비슷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갔는데 정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결론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그런데 하면서 뭐 사람들이 거인만 하고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일파만파 번져가지고 결국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정탐 결과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길 대책을 강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런 열등의식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어요. 불과 한 달도 안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회피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보다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질 수 있어요. 그건 현실적인 분명한 판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말한 대로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존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속에 그들이 믿음으로 가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200만, 300만이 그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가나안도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순종의 싸움이었는데 그것을 믿은 정탐꾼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8절부터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아니다. 우리는 진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연히 저들은 작고 연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실력으로 가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고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약속과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이 두 명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이 믿음을 잃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은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사실 여러모로 불가능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분명한 사실이죠. 정직하게 했더니 더 손해보는 게 맞지요. 정직하게 했더니 1등이 아니라 2등이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나는 약하고 작지만 우리 주는 강하시고 그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걸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해 주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그런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아가라 하시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면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정말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잘하지 못해도 돼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세상 눈치 보고 동료 눈치 보고 이 세상 문화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두려움이 쌓이고 갈등이 생기고 그럼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불신앙의 말과 불평 불만은 어떻게 해요? 결국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명의 불평과 불만이 전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두려움으로 확 번져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불과 한 1년 한 몇 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전체적인 이 민족의 역사를 아주 뒤꼬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소리, 현실만 바라보고 느낌만 가지고 한 소리를 인해서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고 우리끼리 돌아가자 이럴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시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그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날부터 40년은 아니에요. 출애굽 전체 시작부터 참 감사한 거죠. 그나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14장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실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말을 통해 불평, 불만의 원인, 사람들의 마음 중심, 그 뿌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도 불평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편을 토로하는 불만은 불편을 토로하는 불평이나 불만은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 불편이 아니라 불만, 욕심, 탐욕의 뿌리를 둔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말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조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방법만 알면 의미가 없어요. 예? 율법에 나오는 내 얘기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 방법만 알면 모든 게 안 맞아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면 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어떤 색다른 새로운 것들이 다가온데도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해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과 신앙의 길에 있어서 힘을 쏟아 속도를 내기 전에 그래서 항상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 공동체의 목적,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런 이 마음을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뭔가 힘을 모아 집중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목적을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라,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고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무슨 뭐 아침형 인간, 아침형 인간만 제대로냐? 저녁형 인간도 있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하루의 시작, 나의 삶의 시작의 부분에서 먼저 목적을 상기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을 섬기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책임을 나누고 약속을 땅을 향해 이렇게 이 약속을 지켜가며 불편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걸어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다못해 지금도 이 밥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시간이 1시부터 이 지금 예배 한 2시까지 1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 안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다 무슨 안 좋은 뭐가 안 맞는 경우도 다 준비하고 그냥 10분 전에는 또 예배니까 또 예배에 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또 끝나면 빨리 먼저 나가서 뭘 준비하고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냥 밥만 하고 그냥 주고 그냥 집에 가면 좋죠. 나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편리 추구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야무야 없어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시내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이 백성도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일의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되새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있겠죠. 외국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비자의 문제도 자꾸 바뀌어가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여정이 지금 어디에 속한 건지를 우리가 잘 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이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혹시나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진짜 실패로 만들지 말고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를 패망케 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태도,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우리를 진짜 실패, 영원한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기,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믿음의 그림을 잘 모르니까 불편함을 불평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숙달되지는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불편을 통한 토로, 불편을 토로하기 위한 불평이 아니라 욕심으로 말미암는 불평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에 있기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해? 열 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다. 너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드러나오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도 더 불순종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데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사람 죽여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구름 타고 가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여러분이 말씀대로 땀 흘리며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의도를 알고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패를 맞이할 때 여러분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배우십시오. 실패가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게 하세요. 독약이 되게 하지 마시고 삶의 모든 모순을 통해 여러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딪힐 때 여러분의 가치가 부딪힐 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여러분 아시고 깊이 성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진심 성령의 부르심을 성령의 진리의 성령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민수기 13장, 14장까지 살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또 이 한 주간 묵상 질문을 통해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더 질문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을 통해 나를 깎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